법률 해석가도 많이 생겨서 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 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변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재판장과 피고인이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검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아, 재판이 일어나는구나.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재판을 자주 받으셨지. 별로 느낌이 없지만은 사실은 옛날 시대에 비해 보면 엄청나게 변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검사가 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서 그들이 낭독하는 기소장을 다 듣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피고석에 앉아서 유대인 검사들이 낭독하는 고발장과 기소장을 다 들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고소한 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위반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니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예수님에게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사들, 변호사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엄청나게 많았지만 하나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고 동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변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하시면서 아들도 하나님처럼 살리는 생명을 부여하는 권세가 있다고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주제여 우주 만물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전부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아들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변론을 마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엄청난 변론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 사람에게 다 맡겼다고.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그저 흐름한 사람이고 어부들 몇 명 모아서 다니는 이상한 지도자고 전직이 목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자기도 원하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변론을 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변론을 뒷받침할 증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굳이 증인이 와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분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굳이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오늘 증인들을 낱낱이 불러와서 주님께서 변론하신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증인을 불러오시는데 먼저 대표 증인을 내세우십니다. 세 증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증인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변론의 증인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증언하시면 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소용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표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참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있는 이, 따로 증언하시는 이,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other 하면서 대문자 another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변론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변론이 맞다고 증언해 주시는데 그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효과가 있으려면 고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면 괜찮다. 또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아, 그분은 또 어떤 그 증거물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양편에서 인정하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폐쇄회로 카메라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잘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은 다 보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 폐쇄회로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그리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잘못했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정에서 정말 용이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CCTV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전화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딱 그냥 찍어놓으면 꼼짝 못하죠. 전화기 딱 녹음해놓고 찍어놓으면 이것도 요즘 굉장한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은 고발한 유대인에게도 고소를 당한 예수님에게도 정말 효력이 있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다 환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면 괜찮다 이런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영역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잡힙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밤낮으로 달달달 외우면서 사는데 실제적인 영역에 딱 들어와 보면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고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가지고만은 안 되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 인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증인이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그거 안 되지. 이걸 다 빼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이 좀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 한 분이 딱 들어오면 다 그냥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고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나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다면 억울해도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습니다.